우리는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짜 투성입니다. 오늘날 가짜가 얼마나 차고 넘쳐나는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씨앗을 구입해서 그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보살펴도 새싹이 돋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씨앗이 가짜였던 겁니다. 이 농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또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비관하여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농약을 마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농약도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명품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품 신앙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 어떤 신앙보다도 기독교 신앙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무엇인가가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값지면 값진 것일수록 많은 가짜와 짝퉁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것을 가품을 만들어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신성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칩니다.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은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성은 인정하되 신성을 부인하든지,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무엇을 부인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이단은 신성을 부인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신성은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을까요?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 말씀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자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만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죠? 영으로만 죽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 또한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고 또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미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무엇이 답일까요? 자, 지금 이 시간 제가 두 개의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답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땡땡이신 동시에 완벽한 땡땡인데요. 답은?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이게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근데 제가 정확한 두 단어를 들었습니다. 답을 공개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는 제가 기억상으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로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와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반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반은 인간인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단이에요. 또는 이단 사상 중에는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이단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공생애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 승격됐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화됐다라고 우기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다 이단이에요. 뭐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뭐 인조인간 로봇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게 복음주의 신학에서, 정통 신학에서 정확하게 정립해 놓은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인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왜 꼭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죠?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해야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기독교적인 구원론을 올바르게 확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후인 오늘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니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일까요? 굳이 2000년 후인 우리를 생각해보지 않아도 돼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비논리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니 그 사람의 보혈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이죠? 이것이 가능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아저씨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로 인하여 그 보혈이 그 대속의 능력이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대표로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여야만 할까요? 인간이어야 되겠죠. 동물이 인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인류를 대표할 수도 없겠죠. 오직 인간만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자가 되시려면 인간이 되실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가 죄에 빠졌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억울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나는 안 먹었거든. 나는 안 먹은 정도가 아니라 구경도 못 해봤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의 그림에 보면 사과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과고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겨 먹은 열매인지 아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부터 앉아야겠죠?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지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까? 이게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각 개인으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대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로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세계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한다라고 하지 않죠?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와요. 왜요? 미국 국민들이 다 동의했나요? 미국 국민들이 다 투표했나요? 아니요.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어떤 종목이죠? 쇼트트랙이에요. 왜냐하면 효자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금메달이 그동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이탈리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참 많은 유망주들이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뉴스에 뭐라고 나오죠? 대한민국이 순위권에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출전한 적도 없어요. 아, 우리가 뭐 경기장을 구경이라도 했어야지. 나는 나간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나간 적이 없는데 왜 도매금에 한꺼번에 저와 여러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국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김길리 선수가 혼자 단독으로 금메달을 땄는데도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라고 세계 뉴스가 보도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들은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이고 그들의 패배가 곧 우리의 패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라면 인간이어야지만 가능하기에 예수님의 인성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한 분의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죠. 중보 기도자가 한 명이면 좋을까요? 더 많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지구촌교회 중보 기도자들 중에 딱 한 명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중보자 되실까요? 왜냐하면 그 중보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적어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 인간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인간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이어야 되겠죠. 인간이 아닌 사람이 인간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인간의 컴플렉스를 알겠습니까? 인간의 슬픔을 알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 또는 인간의 한계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과테말라에 계시다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가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겠죠? 참으로 감사하게 그때 이미 한글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력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력 테스트의 일원으로 이제 색깔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보셨어요. 근데 시험관이 아, 혹시 저희 아버지 생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맹이가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무슨 색깔이다 말하면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테스트를.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버지 색깔 잘 구별하세요. 그래서 뭐가 틀렸냐? 그랬더니 초록색인데 파란색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웃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 가셨죠? 아마 지금 어린이들한테 말하면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초록색을 파란색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80대세요. 물론 그때는 조금 더 젊으셨지만 어르신들은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초록색도 파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했어요. 그 시험관에게.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저기 또 한국 아저씨가 있어서 그 아저씨를 증인으로 모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한국 문화는 그렇거구나. 중보자는요, 미국과 한국 문화를 둘 다 이해해야 돼요. 정서를 알아야 돼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둘 다 이해할 때만 가능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실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이,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4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개역 한글판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같이 아파한다, 같이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경험해 보셨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처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시나요? 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갈증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그 고통을 아세요?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굶주릴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지만 또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멸시천대에 받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디가나 무시당하는 이 더러운 느낌을 예수님은 아세요? 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깡촌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놀림을 받았어요. 제 선지자라면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갈릴리?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였잖아요. 처음엔 나다니엘, 자기 제자가 될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출신 목수였어요. 정말 멸시천대 받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폭행당하는 기분을 아세요? 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또 로마 병정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 병정들이 주먹으로 내리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 가장 정성을 쏟아부었던 사람부터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아세요? 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걸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셨던,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주셨던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고 평소에 열광하던 군중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 부인을 했으며 모든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신감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만을 지키실 때, 그때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 고통을 과연 예수님은 아실까요? 네, 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잘만 살아계신 것 같더니 꼭 결정적인 순간에 불리하면 침묵을 지키시거든요. 그 고통을 예수님도 아셨고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불안감을, 모든 유혹을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어요.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미국에서 한 남자 성도와 상담을 하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 예수님도 입만 열면 잔소리를 늘어놓고 나를 무시하며 바가지를 팍팍 긁는 무서운 아내의 남편이 느낄 고통은 못 느껴보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여성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은 없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우리가 겪는 문화적인 고통은 모르시겠죠. 예수님은 남자였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모르고 시어머니를 모셔본 적이 없겠죠. 나중에 자라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나중에 호르몬 변화로 한때는 선녀 같은 여인이 무서운 형님으로 변하는 것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도 마약도 유튜브도 AI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예수님은 모르시겠죠. 그러기로 말미암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가장 낮은 데서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고통과 애환과 눈물과 슬픔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주의자,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우리의 진정한 선구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자, 복음 수업을 듣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답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 단순히 지옥 갈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천국행 티켓 나눠주시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원을 이루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 한 닷새면 뒤집었어요. 일단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 가운데 30세의 청년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구를 찾아오셨으니 적어도 하루 정도는 좀 시차 적응이 필요하겠죠? 자, 하루는 조금 좀 릴렉스 하시다가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뿅 올라가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 지상명령 같은 거 이렇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시면 돼요. 다 쓰면 뒤집어 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 지구에서 30년이 넘게 사셨거든요. 이건 너무 가성비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닷새면 뒤집었을 것을 왜 30년 넘게 여기서 사르셨을까요? 그냥 청년으로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얼마든지 천국행 티켓 나눠주실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청년으로 오시지 않고 갓난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걸음마를 배우셨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보보 아바바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코 흘리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배우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목수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너무 가성비 떨어지지 않나요? 도대체 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한데요? 그럼 천국행 티켓 다 나눠주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30년 넘게 이 땅에 살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천국행 티켓만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선구자 되셔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란다라고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의 시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냥 글로만 배우지 않고 예수님은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 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짐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아, 우리가 저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겸손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 섬긴다는 것은 저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셨으며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다그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곁길로 세지 않고 갓난 아기 말 구유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과 침뱉고 야유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구자가 되어서 앞서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진격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선구자가 되셔서 앞서 가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면 돼.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야. 예수님이 요령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충성되게, 예수님처럼 믿으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선구자가 되셔서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를 제자 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곰은 거대한 바위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꾀병 그만 부리시고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올리세요. 그리고 치타는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최고치는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좀 빨리빨리 뛰어다니세요. 독수리는요,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지채플 주차장 모자라 죽겠는데 제발 차 타고 오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교회오실 때 날아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김우준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조기 치매에 걸리셨구나, 노망이 드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왜 그렇죠? 아니, 곰과 독수리와 치타가 할 수 있는 거를 인간에게 요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겸손, 충성, 믿음, 사랑,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독수리가 날 수 있으니 당신도 날아서 귀가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이 들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모든 유혹을 경험하셨어요. 모든 영약함을 공감하셨어요. 다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고도 믿음으로, 충성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겸손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선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구원자, 두 번째 중보자, 세 번째 선구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신실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됐을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